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은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사복음서 가운데 우리의 주님의 어린 시절, 정확히 말하면 유소년 시절의 기록은 누가복음이 유일한데요.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의 본문은 예수님의 유소년 시절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처럼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 올라가시게 됩니다. 성경은 그의 부모가 해마다 올라갔더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늘 부모님을 따라 성지순례에 동행했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년부 임원들과 교사들과 함께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식사를 했는데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예화를 쓰는 거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성부영신 예배를 마치고 이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끼리 강화도 만이산에 일출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함께 만이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갔는데 중간쯤 가다 보니까 그날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 사람들이 일출을 보지 못한다고 다 내려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과 함께 올라온 일행이 다 아쉽지만 포기하고 다음번에 기약하며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내려오고 오고 보니까 자기의 아들이 없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혹시 몰라 다시 아들을 찾으러 산 정상에 올라갔더니 그 아들이 정상에 있더랍니다. 너 도대체 왜 정상까지 올라갔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왔으면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정상은 보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내 가정이 내려와서 맛있는 아침 먹기 위해 장어를 먹으러 갔다고 합니다. 일출은 못 봤지만 든든하게 장어를 먹고 기분 좋게 출발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다른 가정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우리 딸이 그 차에서 잘 타고 가고 있냐.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알고 보니까 맛있게 장어를 먹고 딸을 장어집에 놓고 출발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한 집은 아들을 한 집은 딸을 놓고 출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꼭 같은 일이 오늘 성경에도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놓고 집으로 출발하게 된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바로 아셨지만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얼마 만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44절을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하루를 꼬박 이동한 후에야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인지한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가? 이것에 대한 해답이 4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12살이었던 예수님의 나이가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시 이스라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성서시대 이스라엘에서 성인으로 인정되는 시기는 13세 전후였습니다. 우리는 만 20살 때 성년의 날이라고 해서 성인식을 기념하지만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에 성년식을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이 이미 1세기 우리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도 존재했을 거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즉, 정리해보면 오늘 성경이 12살 되었던 해라고 언급한 것은 그냥 언급한 것이 아니라 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월 1일은 이 새해는 출애굽 사건 이후 우리의 달력과는 다른 3월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3월에는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은 유월절이 있는 3월달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그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새해를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고향에서 예수님이 출발할 때가 성경은 12살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지내고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의 나이는 몇 살이죠? 13살. 즉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성인식을 치렀던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일행 가운데 없는 걸 하루가 지나서야 알 수밖에 없었는가? 당시 성서 시대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이 지금처럼 고속도로로 빵빵 뚫린 게 아니었습니다. 도처에는 강도와 맹수가 있었고 생각지도 못한 위험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주로 캐러번이라는 집단을 형성해서 친족들끼리 길을 함께 떠나게 됩니다. 주로 친척 단위로 형성된 이 캐러밴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인 남성들이 앞뒤에 진영을 취하고 여성과 아이들, 노인 세대는 중간에서 보호받는 형태로 진영이 구성되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왜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놓쳤는가 그려지시죠? 출발할 때는 우리 주님이 성인식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진영인 중간에서 어머니와 함께 여정을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도착하고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은 어디 진영에서 배치가 돼야 됩니까? 13살 성인식을 마쳤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선발되던 후발되던 성인 남조의 진영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엄마 마리아는 성인식을 했으니까 아버지 요셉과 함께 있는 줄 알았겠죠. 아버지 요셉은 이제 막 성인식을 치르고 마쳐서 아직 어린아이의 티를 못 벗은 그 아들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줄로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룻길 정도 걸으니 우리가 아는 지명으로 여리고에 이르러 하루를 마감하며 친족들끼리 인원을 체크하다가 비로소 예수님이 없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 동안 옷 자신들이 돌아온 그 길을 사흘에 걸쳐 돌아갑니다. 그만큼 꼼꼼히 돌아보면서 올라갔다는 거죠.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뭐라고 있었습니까? 46절과 47절을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묻고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계셨다는 겁니다. 누구와 말씀을 나누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에 능통한 이가 아니면 감히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조차 없었습니다. 쉬운 예로 당시 성경에 능통하다고 인정받는 말씀의 석학들과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교수진들과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담을 나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진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놀랄 만큼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매일매일 데이트를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두세 시간을 만나도 어찌나 그 시간이 빨리 흐르는지 몇 분같이 느껴지고요. 또 같이 쉬는 날 아침 일찍 만나도 금세 저녁이 되고 헤어질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보고 싶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도 저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나도 배우자를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도 그랬잖아요. 사랑한 라헬을 위해 삼촌 라반에게 7년을 무료 봉사를 하는데 성경은 야곱의 마음이 어땠다고 기록합니까? 7년을 하루같이 보냈다고 말합니다. 시간은 상대적인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요, 순식간에 빛과 같이 지나가고요. 또 힘들고 괴로운 시간은 왜 그렇게도 안 지나가는지, 저는 군대 때 제가 군대를 제대하는 날이 안 올 줄 알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시간이 안 가서 도대체 언제 제대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안 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이 사흘을 하나님의 말씀을 당대 석가들과 나눴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지혜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놀랄만 하지만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마치 몇 분처럼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 장 읽어가는 말씀도 본문이 30절, 40절 넘어가면 길게 느껴지고 10절 이하면 은혜다 감동하고 예배 시간에 조금만 설교가 길어져도 겉으로는 표현 못하지만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조바심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시간이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그 모습을 통해 우리도 말로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서 2022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산미경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푹 잠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영은의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푹 잠기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올 한 해 되게 하시고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기쁨을 충만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